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한 현역 군 투입을 경고한 데 대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군 병력 동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국방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민간인들의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정규 군병력을 동원하는 데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법 집행에 현역군을 동원하는 건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하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 진압법 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주지사들이 시위대를 막지 못하면 군인들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범죄 용의자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9분가량 찍어눌러 숨지고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 전역에서는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 등에 대해 항의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최소 9명이 숨지고 9,30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989년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 시위에서 살아남은 시위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태난만 사건 이후 미국으로 망명한 왕단 등 학생 지도자 4명을 면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들과 만나는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만남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앞서 지난 1989년 6월 4일 중국군은 수도 베이징의 태난만 광장에서 민주화 시위대를 무력 진압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합의 등이 파기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재일 부부장은 오늘 관영 노동신문에 실린 이 담화에서 전단 살포가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응분의 조처를 따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를 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8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85만 1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는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1일 신규 환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뉴욕주가 가장 많고 이어 뉴저지주, 일리노이주,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츠주, 펜실베니아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전체 사망자 수는 10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6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651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38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피해는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수그러 들었지만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의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신규 환자가 연일 3천 명을 넘어서면서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6만여 명과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극권의 시베리아 강에 경유 2만 톤이 유출된 이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노리스크 인근 발전소의 연료 탱크가 붕괴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산업용 금속인 니켈과 팔라듐 공급업체인 노리스크 니켈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화상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와 관련 회사 대표를 질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4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두 나라 모두 다른 일들이 많아 현 상태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면제 승인이 지난 5월 들어 처음으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안보리 외교 소식통은 관련 단체들의 면제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은 맑고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을 앞둔 현재 장기 교착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한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 모두 다른 현안들이 많아 현 교착상태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한 짤막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신변 이상설 속에 20일 만에 공개 석상에 복귀한 김 위원장의 건강한 모습을 보게 돼 기쁘다는 내용이었는데 올해 들어 북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트위터 글이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북한과 관련한 트위터 글을 올린 시점을 기준으로는 4개월여 만이었습니다. 이전에 트위터를 통해 줄곧 북한과의 협상 진전 상황을 알리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 등을 과시해온 점을 감안하면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최근 매주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제기됐을 때를 제외하면 관심은 전적으로 다른 현안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북 두 나라 사이의 대화 재개 조짐은 전혀 감지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화 재개와 관련한 각종 언론들의 추측성 보도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미북 간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다음 주로 2년이 되지만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한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현안에 직면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적 위협의 범위가 북핵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린 대유행병 사태로 넓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This will demonstrate the broader range of threats that face nations these days, right? Focus on this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이에 따라 국가안보 활동에도 변화가 생겼고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순위는 북핵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흑인 남성이 숨지고 이로 인해 미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신경 써야 할 사안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국제 문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와 역대 어떤 행정부보다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책임과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미중 두 나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1주년을 앞둔 지난해에는 지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이 북한과의 대화의 동력을 놓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주 공개적으로 북한 문제에 자신감을 나타냈고 폼페오 장관도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언급하면서 낙관적인 견해를 거듭 밝혔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말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한 뒤 판문점에서 회동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이 최종 결렬된 이후 지금까지 교착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최소한 올해 말 대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 이전에 북한 문제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결 가능성이 낮은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짐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선거에 집중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성공할 것이란 확신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최근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상 유지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상당수는 북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믿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중단된 현 상태가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중국을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중 갈등이 경제 또는 군사적 전략 경쟁을 넘어 체제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북한의 중국 편들기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국제부는 4일 중국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망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당 국제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폼페오 장관의 지난달 31일 폭스뉴스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폼페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회주의를 영도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악랄하게 걸고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폼페오가 다음 세기를 자유민주주의를 본보기로 사는 서방의 세계가 되도록 하겠다는 망발을 늘어놨다며 당이 영도하는 북한의 사회주의도 어찌해 보겠다는 개나발이라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사적 역량 확충을 위협으로 규정하며 서구 주도의 다음 세기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미중 갈등이 경제와 군사 전략 경쟁을 넘어 체제와 이념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북한의 중국 편들기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북 협상 교착과 대북 제재의 장기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악화, 남북 교류 단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중국으로의 밀착 행보를 노골화하는 양상입니다. 북한은 홍콩 국가보안법 채택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하던 지난달 30일에도 외무성 대변인이 나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보안법 초안 의결을 합법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중국 정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당 국제부가 이번 담화의 주체로 나선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국제부는 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당대당 외교를 주도하는 특히 대중국 외교의 핵심 부서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부서명이 대변인 담화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당 국제부 대변인 명의로 담화가 나온 것은 중국과의 사회주의 국가 간 이념적 연대를 과시하려는 것이라며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편들기를 가속화하려는 의지가 담긴 행동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도 북한이 홍콩보안법 지지에 이어 중국과의 이념 연대를 보다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당국가 체제인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당이 정상화되고 기능이 정상화되고 이런 차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에서 정책 결정에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고 또 북한과 중국의 외교는 당대당 외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 국제부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중국과 사전 소통을 하고 나온 결과로 봐야죠.
북한의 중국 편들기 외교는 반미 공동전선이 구축되는 것에 힘입어 경제난을 극복하고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응한 경제적 지원을 끌어내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맞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지만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 사태를 맞아 어려움이 한층 가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과 11월 대선 등으로 대북 협상 재개보다는 현상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업적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양종합병원 등 내부 자원을 총동원하며 추진 중인 여러 중요 국정건설 과제들을 성공하려면 자재와 설비 구입 등 외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중 갈등이 체제 경쟁으로 격화되면서 중국의 대북 지원이 예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미중이 악화돼 있고 또 사실상 전략 경쟁 이상의 신냉전으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이 대북 관련해서 행동은 더 과감해지고 또 확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북한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지금 담화를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 실장은 신종 코로나 확산과 백인 경관의 검거 과정에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태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점도 북한의 친중 행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면제 승인이 지난 5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웹사이트를 통해 제재위의 제재 면제 승인 건수를 집계한 결과 5월 한 달 동안은 제재 승인이 전무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보리 외교소식통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지원단체도 면제를 요청하지 않은 건 올 들어 5월이 처음입니다. 올해 제재 면제 승인 건수는 1월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2월부터 4월까지 적어도 한 건 이상 제재 면제 승인이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최근 이뤄진 면제 승인은 지난달 아일랜드 비정부기구와 한국 비정부기구에 대한 승인으로 두 단체는 각각 식량 안보와 영양 강화, 장애인 발달과 회복, 농업 재활 사업을 위한 지원 활동에 대해 제재를 면제받았습니다.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은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활동입니다.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맞닿아 있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열악한 의료 실태 등으로 국제사회의 공개적인 대북 지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언론 브리핑에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대북 지원을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제재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며 면제 사례들을 매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은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면제 요청 날짜 순으로는 지난 2월 접수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처음이었고 이어 같은 달 국제적십자사연맹,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3월 스위스가 차례로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해 승인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지원은 주로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보호용품과 진단키트,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3일 현재 제재위로부터 제재를 면제받은 대북 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20건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60건 이상의 기관 등에 대한 대북 제재 지정을 막았다고 유엔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주재 외교관은 3일 VOA에 러시아와 중국은 인도주의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전문가 패널의 모든 권고사항을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선박과 기관, 개인에 대한 여러 제재 지정이 현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시한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를 연장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중국과 러시아는 60건 이상의 제안을 막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VOA는 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여부 등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와 올해 총 22척의 선박에 대해 제재 지정을 권고했지만 안보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던 일부 선박들이 올해 또다시 제재 위반 선박으로 지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임금 지급안을 수용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임금 지급과 관련해 미묘한 시각차가 있는 데다 가장 중요한 미국 대통령의 세임법 전환 여부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미국이 수락한 듯해 선지급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급의 의미는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면 이후 한국이 지불한 금액을 합의한 총액에서 삭감하거나 미국으로부터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임금 지급안과 관련해 양국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며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3일 VOA에 미국이 한국이 지불한 임금을 변제하겠다는 어떠한 지표도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Not agreement on whether the U.S. will reimburse Korea for that. And then on...
임금 변제에 대한 합의가 없을 뿐 아니라 이번 선지급은 문제의 핵심인 협상 교착 상태 해결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국이 당초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를 4월 전까지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한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시한을 넘겼고 한국 여당의 총선 승리로 효력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도 대규모 시위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국내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양측 모두 협상에 집중할 수 있는 시한 기반 동력이 사라진 상태라며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ither Seoul or Washington to capitulate to the other's views. So it seems like it's going to drag on.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분담금 협상은 현재 미국 내 관심도가 있는 사안이 아니고 협상 타결 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미국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이 타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3일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관심은 온통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 대응에 모아졌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수차례 동맹의 무임 승차를 이유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언급해왔다며 최근 미 국내 정치가 불안정한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여론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협상 교착의 본질적인 원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신념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미국 측 실무진이 이번 발표를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laimed to the president that this extra $200 million was an additional payment.
실무진 입장에서는 시위와 미중 간 고조되는 갈등으로 분담금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낮아진 현지 시점을 대통령을 설득할 가장 좋은 시점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위원관은 한국이 2억 달러를 추가 지불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해 실무진이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 변화를 유도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넷 선임연구원도 미한 두 나라 사이의 임금 지급과 변제 여부를 놓고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분명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대선 이후 정권 교체 등 장기 협상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이번 제안 수용을 환영하면서도 한국이 향후 미국의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협상 전략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매우 불행하고 잘못된 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a different president to negotiate with. I think that would be an unfortunate miscalculation.
샴포 전 사령관은 만일 한국 당국이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뢰를 기반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된다며 이는 다음 협상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연입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는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분담금 인상폭을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9월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결정하는 이 협상에서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미 CNN 방송은 미국이 한국에 5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분담금 증액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 SMA 틀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정은부 한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의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입니다.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은 또 미국산 무기 구매, 평택 미군기지 무상 제공 등 협정에 잡히지 않는 기여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폭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5차례의 협상이 이어졌지만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12월 31일까지 11차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올 3월까지 6차, 7차 협상을 계속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엔 추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4월 1일 미국이 예고했던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실시됐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Today, approximately half of USFK Korean National Employee Workforce has been furloughed due to a lapse in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This is an unfortunate day for us. It's unthinkable. It's heartbreaking.
4월 초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한국의 제안을 거부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특정 액수를 제안했지만 그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13% 인상안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 액수가 한국으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두 달 넘게 이어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그동안 협상에서 미국이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며 한국도 그 같은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한 SMA는 2009년에 이루어진 9차 협정까지 5년마다 갱신하는 단연 계약을 유지하다가 지난 10차 협정부터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한 1년짜리 단연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파괴적이며 온라인 공간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랜섬웨어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간시설안보국 C사의 크리스 크랩스 국장은 랜섬웨어 공격은 파괴적이며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은 단체들은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크랩스 국장은 2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크랩스 국장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공격을 보면 기밀을 훔치려는 스파이 행위 외에 랜섬웨어와 같은 파괴적인 공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크랩스 국장은 랜섬웨어 공격은 파괴적이며 단체들을 오프라인 공간에서까지 영향을 받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등이 공격을 받았던 때를 되돌이켜보면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랜섬웨어란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하고 이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입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2017년 영국의 병원 네트워크와 독일 국영철도 등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과 기업체들의 컴퓨터를 마비시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크랩스 국장은 주요 랜섬웨어 진로를 파악할 수 있다면 국가들로부터 오는 위협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랩스 국장은 또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미국 대선 개입을 우려하며 북한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선거 인프라에 대한 기술적 공격, 민감한 정보를 빼내기 위한 정치 기관들에 대한 공격,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활동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다고 크랩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크랩스 국장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의 미 대선 개입은 각각 다른 전략적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세계 평균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의 육류와 우유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의 약 절반이 영양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곡물과 채소 섭취량이 세계 평균보다 많은 반면 우유와 육류 섭취량은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와 전 세계 영양 개선 연합,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 최근 공동 발표한 식량 시스템 계기판에 따르면 25세 이상 북한 주민 1인당 하루 평균 채소 섭취량은 225.9g으로 세계 평균 178.9g보다 47g 더 많았습니다. 또 곡물 섭취량도 38.3g으로 세계 평균보다 약 9g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다른 대부분의 식품에서 세계 평균보다 적은 섭취량을 보였습니다. 25세 이상 북한 주민의 하루 평균 과일 섭취량은 65g, 세계 평균보다 25g 적었고 견과류 섭취량도 0.46g으로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특히 육류와 우유 섭취량은 세계 평균과 매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북한 주민의 하루 평균 육류 섭취량은 5.65g으로 세계 평균보다 4배나 적었습니다. 또 북한 주민의 우유 섭취량은 3.35g으로 65g의 세계 평균과 20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영양 부족도 세계 평균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전 세계 평균 영양 부족 비율이 11%인 반면 북한인 전체 인구의 48%가 영양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영양 부족 비율은 2013년 43%에서 2015년 44%, 2016년 46%로 해마다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지난달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맞물려 새로운 식량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 1,010만여 명이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으며 신종 코로나 통제를 위한 격리 조치가 북한의 식량 안보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식량계획도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영양 지원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원을 위해 110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와 국제개발처를 통한 대외원조, 개발금융기관의 추가 해외 투자 등 다양한 경로로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2일 미국이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1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 정부는 국제체제 하에서 동방국,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민간 부문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대응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20일 미국은 백신 연구 자금부터 인도주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제적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약 100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히며 중국이 2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한 것과는 비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끔찍한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미국이 취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no country that remotely rivals what the United States has done to help combat this terrible virus.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 성과를 기관 국가별로 정리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제3국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원을 목적으로 국무부와 국제개발처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회가 제공하는 대외 원조 기금은 120개 이상 국가에서 공중보건과 교육 개선, 의료시설 보호, 질병 감시와 신속한 대응 능력 역량 증대에 쓰여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의 동반국과 동맹국들에게 산소호흡기를 제공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사기업과의 협력하에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반국과 동맹국들에게 산소호흡기를 공급하기 위해 2,300만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최초로 할당했고 향후 산소호흡기와 관련 물품의 추가 구입과 수송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무부가 같은 날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국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시리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 질병 감시, 식수 위생 프로그램, 감염 예방 통제 등을 위해 3,100만 달러 이상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에서는 과거 발표했던 1,230만 달러 이상의 인도주의 지원액이 바이러스 확산 감시와 물 위생 용품 제공 등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쓰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해외투자기관인 미국제개발금융공사도 미 정부의 해외 지원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금융공사는 지난달 26일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을 받은 기존 사업체들에 최대 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개발금융공사는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개발도상국의 보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2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후에뉴스 지다켬입니다.
북한이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한국 정부가 막지 않으면 남북 군사 합의를 파괴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담화를 내고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한국 정부가 막아야 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남한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한 남북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 중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구체적인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앞서 한국 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 장, 메모리카드 1천 개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을 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이 실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 문제가 판문점 선언 관련 사항이었던 만큼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김 제1부부장의 이번 담화가 나오기 전부터 법 정비를 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대변인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법안 발의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청와대도 대북 전단 살포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단 살포는 백해 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지만 이번엔 김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남북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는 김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낸 것은 지난 4월 한국 총선에서 당선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최근 시작되면서 탈북민들의 반김정은 캠페인에 대한 우려가 커진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단 자체보다도 북한 교섭공익을 방치할 경우 지금 국회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에 뭐 국회의원 두 명이 들어왔잖아요. 탈북자들이. 그래서 이걸 방치할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뭐 대북 전단을 살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규제법 제정 추진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도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반론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지난 2018년엔 대북전단 살포 때 미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법으로 금지하는 게 어렵자 예고하고 진행되는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경찰력을 동원해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10월 북한이 한 탈북민 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이에 한국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돼 접경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대북전단 보내기 운동을 펴온 탈북민 출신의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본부 대북풍선단장은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비공개 활동까지 막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헌법이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정부 간의 약속이라고 해가지고 뭐 정부끼리는 안 하는 건데 민간까지 어떻게 이걸 적용해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남북 접경인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최근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 총격 사건으로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데 대해 아무런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중단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오는 25일 즈음에 대북전단을 또다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람 따라 하는 일이라 그날에 가겠는지 그 전날에 가겠는지 아마 6월 25일 전에 풍향 좋은 날을 이제 선택해 자려고 합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해당 단체의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네스코가 북한의 백두산 등 전 세계 20개 지역에 세계 지질공원 등재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와 현장 답사 등을 거쳐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교육과학 문화기구 유네스코가 북한 백두산 지역의 세계 지질공원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홈페이지에서 백두산 외에 거대한 협곡과 폭포로 유명한 중국 구이저우성의 싱이,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생긴 구덩이에 형성된 도시인 독일의 리스, 안데스 산맥의 활화산인 에콰도르의 통그라우아 화산 등 16개 나라 20개 지역이 심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을 보존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회원국이 신청서를 내면 서류 검토와 평가, 현장 답사를 진행하며 이후 세계 지질공원 이사회가 등재 권고를 하면 집행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세계지질공원 이사회는 통상 9월에 열리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오는 8일과 9일 온라인에서 열릴 예정인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제6차 특별회의에 제출된 코로나19가 사업에 주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지질공원이사회는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이사회의 세계지질공원 관련 결정도 순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양강도 삼지안 시 전체를 백두산 세계지질공원 후보지역으로 신청했습니다. 북한은 백두산 지역이 자연경관과 역사적, 문화적, 전통적 풍광이 조화를 이루는 북한 제1의 관광명소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완만한 용암 활동으로 인한 순상화산, 폭발식 분화에 의한 성층화산 등 다양한 분화 형식에 따른 분출물이 보존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1단계 대규모 국가계획에 따라 삼전시가 산악문명의 표본으로 완전히 변모했고 철도, 도로, 전기, 통신을 포함한 기반시설이 재건됐으며 관광, 스포츠, 자연보호, 지역경제 관련 서비스와 생산시설이 현대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한 것은 백두산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자국 영토 내 백두산, 즉 장백산을 지난 1979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록했습니다. 고도에 따라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며 시베리아 호랑이의 주요 서식지라고 유네스코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난 2004년 고구려 고분군을, 2013년에는 개성 역사유적지구를 등재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는 2018년 씨름이 남북한 공동으로 등재됐고 아리랑과 김치는 남북한이 동일한 유산을 각각 따로 등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비무장지대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남북 공동 등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발명자는 국제사회처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에 대한 국제 추론은 남북한 사이에 무려 1700배 격차를 보였는데 북한이 특허법을 국제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특허청사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8일 발간한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발명자들이 사실상 재산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발명공보 수록 내용에 따르면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발명 출원이 93.7%를 차지했고 나머지 특허 출원은 대체로 외국인들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남한의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 발명법은 독점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과 실시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발명권으로 이원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면서 특허권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북한은 발명권 권리를 중심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특허 변호사인 이상호 한국 한동대 교수는 28일 VOA에 북한의 이런 제도는 특허의 본질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는 기본적으로 독점권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독점권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랑 개인이 싸운다 하더라도 삼성이 나의 특허를 침해를 하면은 비록 큰 기업이지만 내가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삼성한테 못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특허를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니까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되고요.
국제사회는 이런 개인의 특허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몇 배를 보상하는 엄격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중간값이 2017년 기준으로 610만 달러, 한국은 과거 6만 달러 정도였지만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로 올렸습니다. 아울러 누군가 특허권을 사용하려면 개혁을 통해 사용 대가를 특허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게 국제 관례지만 북한은 국가가 발명자에게 일부 보상이나 상장을 주고 이익은 정부가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이런 제도가 북한의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자신의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사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발명을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20년만 지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사회 발전에 굉장히 큰 동인이 되죠. 근데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목숨 걸고 특허를 내려고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발전 동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지난 1974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가입한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국제특허와 상표를 출원하고 지적 소유권국을 새로 설치하는 등 지식재산권 사업에 적극성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총 발명은 17,021건, 특허는 1,146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운영하는 특허협력조약과 마드리드, 헤이그 시스템 등 주요 체계를 통한 북한의 특허, 상표, 디자인, 국제출원 건수는 매년 10건 미만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는 2018년 특허협력조약 기준으로 전 세계 25만 3천 건에 달하는 국제특허 출원 건수, 5만 6천 건으로 세계 1위인 미국, 1만 7천 건으로 5위를 차지한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북한의 통계 자료가 불투명하지만 국제 출원 수치만 놓고 보면 남북한 차이에 무려 1,70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상호 교수는 북한의 국내 특허법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권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3세계에 있는 국가에서는 외국에 직접 투자가 있어야지만 사실 나라가 발전할 수 있잖아요. 뭐 캄보디아라든가 예를 들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직접 투자를 해야지 공장도 세우고 그래야지 내수가 돌아가는데 외국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공장을 세웠는데 거기서 내가 제공하는 모든 지식이 다 이제 세워나가 버리면은 사실 그 공장을 짓고 싶은 동인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투자들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제3세계에서는 아주 단단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변호사는 중국에서 주요 특허 법인을 주도하는 변호사들은 옛 특허국 출신으로 당시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 쌓은 지식이 개혁 개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젊은 관료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두뇌가 명석한 젊은이들이 자력갱생보다는 해외 교류를 통해 기술 개발과 특허로 해외 출원을 한다면 외화벌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70년 전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들은 아직도 참혹한 전쟁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출신으로 서부전선에서 치열한 고지 전투를 벌였던 살스칼라토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이제는 후대에게 한국전쟁을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2년 4월 19살의 어린 나이로 한국전에 참전한 사일 스칼라토 씨는 미 해병대 1사단 소속 자동화기병으로 판문점 일대 서부전선에 배치됐습니다. 파병 직후부터 중공군과 전선 주변 요지를 뺏고 빼앗기는 쟁탈전을 계속 벌였습니다. 스칼라토 씨는 3일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에 도착한 지 7일 만에 소년에서 어른이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첫 전투에서 동료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There was a fellow right next to me on my right side. He was going home in one week. I didn't even get to know him that well. His name was Fred, and he got hit in the belly. But when he got hit, he landed on me.
일주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전우가 총을 맞고 자신의 몸 위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8시간 동안 지속된 전투 중에 정신없이 총을 쏘면서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고 거듭되는 고지전 가운데 수류탄 파편에 맞았습니다.
From the corner of my right eye, I see this guy throw something, and I got hit with a grenade. I rolled down a hill. There was three of us that got hit. Opened my eyes, I saw these Asian people, and I thought.
1952년 7월 일명 시베리아 고지 전투에서 누군가가 수류탄을 던지는 것을 곁눈질로 봤는데 자신이 맞아서 언덕 아래로 굴렀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니 동양인 두 명이 있어 중공군에 생포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다행히 미군을 지원 중이던 한국인들이었고 이들의 도움으로 병원선까지 헬리콥터로 후송됐습니다. 스칼라토 씨는 치료를 받고 회복됐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 다 싫었고 전쟁이 지옥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한국 소년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참전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하루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작은 마을에 지프차를 타고 정찰을 나갔습니다. 길가에 한국 여인 두 명이 죽어서 쓰러져 있고 주변에 소녀 둘과 작은 소년이 피투성이로 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5살 남짓으로 보이는 소년은 한쪽 손목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This little boy grabbed my neck and was choking me. He was about 5, 6 years old. I took his hand and I put him in my pocket. So the corpsman came running over.
남자아이를 안자 그 아이는 숨이 막힐 정도로 목을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마을 주민과 손짓, 발짓 의사소통을 한 뒤 의사에게 아이를 데려다주고 나오다가 깜빡 잊고 전해주지 않은 아이의 손을 주려고 다시 들어갔지만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Now I knew why I was there. I finally got the answer that I've been questioning so many times. We were there to save these children.
스칼라토 씨는 자신이 한국전에 왜 참전했는지 여러 번 고민하며 방황했었지만 아이의 죽음을 본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해 미군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칼라토 씨는 이후 자신이 예전보다 더 훌륭한 해병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뉴욕주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을 맡았던 스칼라토 씨는 1995년 협회가 결성된 이래 회원들이 미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 잊혀진 승리인 한국전쟁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So we decided to have what we call Tell America program. We go to high schools, permission with the principal or the history teacher. We were very successful with the past.
텔 아메리카 프로그램, 즉 미국의 한국 전쟁을 알리는 사업을 통해 미국의 고등학교들과 도서관들에서 미군의 한국전 참전 경험을 알려왔다는 것입니다. 스칼라토 씨는 지금까지 25년간 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고령화돼 외부 강연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 모인 민주화 시위대를 중국 당국이 무력 진압해 수천 명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태난먼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학생과 시민 등 참가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베이징은 물론 중국 전역 400여 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학생과 노동자, 지식인으로 이루어진 시위대는 두 달 전 사망한 개혁성향의 정치인 후야오방의 명예회복과 중국의 민주화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이들의 시위를 난동으로 규정하고 베이징시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치안을 확립하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도 시위대가 줄지 않자 6월 4일 태난먼 광장에서 무력 진압에 나서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희생자의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육사나 태난먼 등 태난먼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중국은 불리한 정보를 걸러내고 민감한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798년 6월 4일 이탈리아의 문학가이자 여성 편력으로 유명한 조반니 카사노바가 73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살 때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카사노바는 신학, 자연과학, 예능 등 다방면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카사노바는 또한 큰 키에 남자다운 풍채를 겸비해 여성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카사노바는 수많은 여성을 탐했던 낭만파였지만 그가 추구했던 지향점은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카사노바는 나는 여자들을 미치도록 사랑했다. 그러나 자유를 더 사랑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던 카사노바는 이후 체코 프라하에서 사서로 일하면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카사노바는 자신의 인생 역정을 그린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자신의 연애담을 담은 이 카사노바의 자서전은 이후 18세기 유럽의 사회와 풍속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